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족갱이 같은 두 나라를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해라. 그러자 아하스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까? 아수르. 아수르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쳐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겠거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그 일들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사인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 태어난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알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732년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요때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향해서요?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죠. 막고 막습니다. 사실 요나의 삶 자체는, 그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보여주는 살아있는 샘플의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샘플의 역할을 해요. 요나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에서 물속에 빠뜨려움을 당했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일들. 사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혹은 만화 영화 중에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래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불 켜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미역도 차라리 끼고 가끔가다 고기 넣은 고기도 꺼먹고, 이런 영화, 만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요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큰 고기가 다 고래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큰 고래야 되고, 큰 고래밖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에 사는 짐승이에요.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고래라고 알고 있죠. 근데 도대체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생명을 연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삶을 살고 토임을 당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나가 요나 뱃속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가족식당 모임의 본문입니다.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짧은 기도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해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그 기도가 끝마쳐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끝내는 방법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사랑, 용서, 전도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만, 우리 민족에게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실 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제사장의 역할로 감당케 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세계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 신약에 와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요나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1290쪽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하고 쟤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자,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지라. 회개하면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그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함께 그 일을 도모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서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어떤 분이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 무섭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람도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구원받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 4세기경에 유명했던 설교가였던 크리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편의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런 내용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은밀하게 포장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잘 숨겨서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숨기지 못해서 표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도가 미련하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참 이 자리에 있지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황된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전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이것은 그 복음의 역할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 따라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함이 없었던 그 내용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 생각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도를 안 하죠. 특별히 가족들. 야, 우리 남편 씨알에다 믿기는데 그거 내가 가서 또 해라고? 아이고,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김승현 집사님 어머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명을 고르는 죄송한데, 그분의 친구들이 그분은 안 된다라고 결정 지어놓은 분이에요. 보살이라고 아주 절친한 분이 권사님이시랍니다. 토론토 모교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김승현 집사님 어머니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서 우리는 가장 친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만났지만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사람 보고 판단해서 전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전하세요. 기회가 있으면 전하세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 전하는 것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하실 겁니다. 소문화 교회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방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방 선지자였던 나훔 역시 니느웨, 똑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 전달했을 때에는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와는 약 1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훔이 있을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다니, 야,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훔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음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음이란 뜻 자체가 위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되냐면 7세기경에 아수르의 쇠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불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있었겠죠. 요나 때처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는 그 기회를 잃고 맙니다. 보시면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요나가 760년경에 소명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수르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이 멸망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722년에. 그렇죠? 32년에, 21년에. 그리고 약 130년 후에 나음이 소망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뭔 소명입니까?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왜 거부했는지 모르는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것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음 선지가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나음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9쪽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그 지리적인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들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과 함께 있는데 아수르가 등극을 해서 강성해졌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자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아수르는 점점점 도망가서 갈그미스라는 이곳에 모여 살게 됩니다. 여기서 모여 살게 되는데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홍수가 나게 하셔서 바벨론이 전쟁에 이기게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니느웨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돼서 니느웨를 우리는 흔히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 이거는 가상의 도시인가 보구나. 왜냐하면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12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교훈이죠.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여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나. 요나 책이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멸망한다. 이건 어디 나온 거예요? 나음. 두 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니느웨 도시의 발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얼마나 컸던지 니느웨 성이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물에 잠겼던 니느웨 성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 니느웨는 가상의 도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니느웨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3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요마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이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물 홍수 한번 난 적 있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모래흙이 들어옵니다. 사정없이 모래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상으로 니느웨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녔고 6m를 땅을 팠습니다. 모래를. 그랬더니 6m 밑에 니느웨 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1836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학자들이 니느웨는 가상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약속의 말씀처럼 물이 범람하여 그 도시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2000년간. 근데 1836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고고학자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니느웨가 가상의 도시였다면 사실 이 얘기는 그냥 가설이고 그냥 허구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증거해 주셨는데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에서의 후예죠.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를.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예가 그 일들을 쓰고 있죠.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근데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형제 나라를 네가 망하는데 도움을 주고 망하는 형제 나라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냐 이거예요. 너 아주 심보가 못됐구나. 너도 한번 심판당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썼던 그 선지서가. 그런 내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오바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웬놈은 오바댜가 이렇게 많을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13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오바댜가 오바댜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작은 책이죠.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오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바댜처럼 모든 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일주일이면 한 권은 내가 네가 한 번씩 읽을 수 있겠다고. 총 66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짧은 책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누구인지 어떤 왕 때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성경에 13명이 등장하는데 가장 유력 시대는 4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오바댜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책망하고 막 괴롭혔을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씩 굴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굴에 숨겨서 떡과 물로 섬겼던 그 국내 대신 오바댜 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시아 왕 때 성전 수리의 감독자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오바자입니다. 그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왕때 말씀을 가르친 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호사밧이 빠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때 말씀을 가르친 자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오바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 이름에 오바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아홉 명 중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댜가 그런 인물이고, 그럼 또 언제 쓰여졌느냐? 저는 58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란 나라와 관계를 맞춰볼 때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9세기경 여호람 왕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 에돔이 한번 들어가고,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에돔이란 나라가 즐거워했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9세기경 여호람 때는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가 연합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에돔이란 나라가 박수를 치고 이 공격을 도와주고 막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 에돔은 유다를 조롱했고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아마도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바데서를 이해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에돔의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바댜를 한번 보세요. 오바댜가 요나 전에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범죄인데 먼저는 1장 10절을 보세요. 에돔의 범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의 범죄가 형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에서의 후예라고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예를 에돔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에서의 후예들과 이스라엘을 형제의 관계로 놓고 있고,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을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5절에 끝나는 거겠죠. 그죠?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멸망에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산 속에 큰 바위 속에 집 짓고 사는 민족들을 보시, 혹시 페트라라고 아세요? 페트라 도시. 거기가 에돔이 살던 곳입니다.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뭐 인디아나 존스나 그런 많은 영화들 보면 그런 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가 에돔이 살던 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니느웨와 에돔을 향해서 선지했던 선지자가 세 명인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요나. 두 번째는 나훔. 세 번째는 오바댜. 오바댜. 이렇게 세 선지서가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던 이방의 선지자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